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예언들과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리와 가르침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별세계에서,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데, 하늘이 어디 있으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고 천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허공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옛날 노아시대 얘기입니다. 노아시대 때 어떻게 참 이 미친 것 같은 너무 광신적이고 극단주의 같은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외치고 외치던 하늘에서부터 비가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우리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무엇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하시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성공의 경험을 하든지 실패의 경험을 하든지 여러분이 낙심에 쓰러지든지 천만인 뭐 수백만인이 옆에 쓰러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며 주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고락과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성경이며 말씀은 말씀이고 주의 약속과 예언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성소 정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지성소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844년도에 재림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시대 노아와 그 식구들은 비가 올 것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고 도말하시는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법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에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시대에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정결 사업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만드시고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짓고 그 속에 들어가는 자들만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로 일반적인 설교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불평합니다. 목사님, 재림교인들을 위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림교인들을 위한 설교를 해주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설교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제만 건데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재림교인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런던 폭탄 테러에 대해서 신문에서 여러 날 동안 보셨습니다. 이 런던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인 것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미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어디 갔는가, 혹시 저 런던 폭탄 테러 사건에 죽지 않았는가 해서 어머니가 아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신고한 그 아들이 바로 자살 폭탄 테러 4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이 알케이다 멤버한테 포섭되어서 자산 폭탈 테러범이 되어 있었던 것도 그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폭탄 테러는 세 군데에서 지하철에서 생겼고 또한 지상의 2층 버스 한 군데 생겨서 네 군데에서 폭탄 테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명은 죽었는데 네 번째의 폭탄, 자살 폭탄 테러의 시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네 명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네 명이 다 옛날에 그 닉구 사크라 그러죠? 이 그 요새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 멧방 같은 건 그런 걸 메고서 이제 네 명이 킹크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서로 얘기하고서 흩어지는 것이 CCTV에 이제 녹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 추적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영국 시민권에 되었습니다. 영국 시민권들. 영국 시민권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이 지금 깜짝 큰 충격 가운데 지금 빠지는 것입니다. 영국 시민권자들인데 이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제2세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꽤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알케이다의 접촉을 받아서 또한 사제 폭탄이에요. 화학을 연구한 사람이 일러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에지트로 도망갔다가 엊그저께 에지트에 지금 붙잡혀서 지금 영국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줘서 이 화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폭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집에서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 멜빵에 메고서 가서 자기 몸을 터뜨리면서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2층 버스가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망가졌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자기가 가지는 셀폰,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이 폭탄 테러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 지하철에서 지금 이 그 갱을 통해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 USA Today를 읽으면서 거기에 이 런던 어택이 지금 미국의 이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놀라운 글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US Today 신문에 7월 14일자에 케빈 존슨 기자가 쓴 이제 그 기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11 사태 이후에 FBI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찰들과 또한 여러 이런 이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런 탐정들이 모여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미국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지난 4년 동안에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거의 4년 동안에 미국에 폭탄 테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들이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영국의 테러를 보면서 영국 자국민들이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것을 보고서 미국은 영국보다 자산 폭탄 테러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쉬우며 훨씬 더 타겟이 많고 훨씬 더 자유스러운데 왜 지난 4년 동안에 그런 테러가 없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 테러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테러가 분명히 아주 오고 말 텐데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도무지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유스럽고 얼마든지 폭탄 테러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았다 약간 놓았다 받쳐받은 놓았다 하다 맨 마지막에 사방 바람이 다 놓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이유밖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교회가 준비되지 않고 성소가 정결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의 이마에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이 초점을 좀 맞춰주십시오. 여러분, 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목이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림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교인들입니다. 근데 재림교인들이 재림을 안 기다려요. 세상에 빠져서 재미에 빠져서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제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한다고 돌질들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게으른 종들은 주인이 속히 온다고 하는 착한 종들을 술을 먹고 행패하며 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재림교회를 세운 예언의 기초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온다고 진심으로 믿을진데 성소 정결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소 정결 사업이 무엇인지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께서 어디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소 정결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실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실감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좋아서 짓는 것입니다. 죄가 믿고 싫어보십시오. 왜 죄를 짓나?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을 예언의 신설명을 거듭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싫어서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계속적인 습관적으로 죄와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노아가 믿음으로 믿고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 정결 사업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질 때에 말씀한 얘기가 뭐냐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림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성소가 정결케함을 입어요. 성소가 왜 정결케함이 필요합니까?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결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습니까?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대속죄 이래 죄의 정결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죄를 정말 버린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고소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마귀 앞에 온 우주 앞에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책들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속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어떻게 하리니?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매년 드리는 제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지만은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 날 가서 우리가 죄에서 도말받는 경험을 해야 할 텐데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인침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인침받을 때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우리 품성이 완전히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이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를 지난 다음에 또 다시 1년 살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지막 시대에 대속죄를 지난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던 성소 봉사 제도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은 그 피가 그들을 용서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에 발라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놀라운 정결의 경험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성경은 한 날을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 언제요? 대속죄일 날 죄가 정결케 되어서 다 지워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게 될 것인데 두 가지 종류죠. 죄가 정결케 되면 우리 세에서 죄가 완전히 나가서 도말된 다음에 그 죄의 책임이 마귀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러나 그 죄가 정결케 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대속죄일 날인데 그 날은 심판날이요. 심판날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말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여기 영원한 복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재림교회가 전하는 우리 새 천사 기별 가운데 첫 번째 기별이 반드시 무엇을 포함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정말 죄에서 여러분이 분리되고 정결케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전파하는 기별이 재림교회 기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경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문제와 안식일에 대한 경외에 대한 이 기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재림교회 기별의 제일 첫 번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까?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정결에 대한 그런 촉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특별한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친구들이 하도 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하고 성장할 것을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그 대화가 자기에겐 영적인 대화로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 문제에서 이 질문해도 전혀 그저 그냥 이 저 마이동풍경으로 그저 뒤로 지나가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아무리 이렇게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전파할 텐데 그것은 심판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기별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와 자비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증은 5권 217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속죄의 경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전혀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정말 믿는다면 그들이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는 정신을 가지고 아무런 심판에 두려움 없이 그냥 매일을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지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리를 나타내거나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라고 화이트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7페이지에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야 할 인용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7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 정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서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이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 판사들을 새로 뽑아야 되는 일 때문에 상당히 분주한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샌드라 오코너는 지금 74세가 되어서 그분이 지금 은퇴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은퇴한다고 지금 그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한 대법원 판사를 뽑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보수파와 자유주의파, 데모크라틱과 리퍼블리칸이 얼마나 첨예하게 지금 막구에서 협상하며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 투표에서 말이죠. 중간 중도파 역할을 한 사람이 샌드라 오코너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보수파 판사 한 명만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일의 법 해석은 이제 부시 대통령과 미국에 있는 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이 말하는 그런 보수파의 그런 영역에서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재림교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일이지만 다 졸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두 호 이전에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 제가 글을 기고하면서 제가 썼지 않습니까? 일요일 휴업령은 국회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느냐 마느냐 왈가불가하면서 투표해서 뽑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와서 긴급한 위기 상황 때 갑자기 이멀전시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디크리로 대통령 선포로 일요일 휴업령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는 디크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포라고. 그럼 대통령이 선포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그것의 선포가 합법적인지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번에 이 샌드라 오카노 이 대법원 판사 말고 다른 사람을 지금 지금 이 은퇴할 때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스텝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랭키스도 지금 이 대법원장은 이 타이로이드를 뭐라 그러죠?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얼마 전에 이 피버 열이 올라서 또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석이 두 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데 지금 보수주의를 추천해서 하는데 지금 더 큰 두 사람이 공석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랭키스트가 난 은퇴 안 합니다. 난 건강이 하려나 나는 계속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 한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미국의 정계 뒤에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제수이시 활동과 제수이시 또 그 주장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활동과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조장하는 이슬람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수이, 프리메이슨, 이슬람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분명한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역사가 그렇게 꼴지어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재림교인들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어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집행심판이 아니에요. 하늘의 주님께서 책을 펴서 그 사람 케이스 케이스마다 누가 정말 의인이고 누가 핍박한 자들이고 누가 마귀에 속했고 누가 주께 속했는지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다니엘 8장 14절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 주님께서 심판하고 변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죄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되? 청량하되 이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이것이 성소 지성소 봉사사업이고 대속죄이에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믿는다고 한 자들 피를 뿌리고 들어와 있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결케 되든지 죄와 함께 정죄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과 성소 정결 사업은 그러므로 같은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사업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죠.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빛을 먼저 가든 자들에게 빛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옛날에 양 잡아 제사는 것으로 그것만 가지고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옛날의 성소 봉사 제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깨끗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씻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정결케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 하물며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처럼 믿음으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모세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에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만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 난 못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 양심의 피를 뿌리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를 믿는 것 말고 그건 누가 못 믿습니까? 다 알지.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내 양심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내 속에서 씻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습관이 미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고 못된 자인가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 못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지고 죄가 가증스럽게 보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내가 개인적으로 내 양심에 갖다 바르는 경험이 옷이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 215페이지에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genuine conversion experience. 순전한 개신의 경험은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요 한 번 거듭나고 그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마음속에서 불끈 일어나는 죄의 욕심을 품고 나면 그것이 양심을 더럽혀서 거듭나기 전으로 그냥 곤두박질해서 돌아가 버려요. 지난달에 거듭났는데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계속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양심을 더럽혀서 나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서 거듭남 경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피로 우리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계심은 인간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어온다. 옛 것들, 곧 타고난 그리고 배양된 본성적인 정욕들과 잘못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사라지고 새롭고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계속적이 되어야만 한다. 이 계속적인 일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인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를 팔을 잘라버리는 일이고 내 눈을 뽑아버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소 정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존재, 그러나 일이 계속적이 되어야 한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는 자기의 사업을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양심의 피를 발라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사업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자들은 잘못으로 향하려는 강력한 저류를 느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계속적인 기도와 경계로 방벽을 칠 필요가 있다. 거룩한 은혜는 매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매일. 거룩한 은혜는 매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계속 거듭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품고 있는 욕심과 죄의 정신이 우리의 괘씸한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 나왔지만은 죄에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시골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오 세상에서 술 주정뱅에서 나왔으며 마약에서 나왔으며 도박에서 나왔으며 사기에서 나왔으며 속임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부패된 양심을 계속 예수의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는 사업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롯의 처처럼 속임 기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대쟁투에는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쟁투 482페이지입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의 용서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이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이라고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속죄일 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마귀 앞에서 우주 앞에서 천사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 책이 가져오고 우리 책이 펴놓으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드러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피를 바른 사람들인지 그래서 죄를 버린 자들인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다 도말되는 경험은 바로 죄를 버린 자들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자 봐라. 이제 나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사람의 지금 모든 행적을 보아라라고 우리가 과거의 죄를 진 것을 주님께서 변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거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잘 들으셨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쟁투 48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다. 사탄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가끔 마귀 여러분 마음을 의심하게 합니까? 의혹을 줍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마음, 우리를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전력해 왔다. 여러분, 저는 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상 주실 것임에 대해서 믿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흐려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데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죄를 짓게 돼요. 안식을 지키는 거요?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죄를 짓는 거요? 진지하게 생각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진지하지 않는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예언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내가 진지하게 살 것이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에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지 않아요. 주의 말씀과 예언과 약속과 주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실 것임과 주의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혹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마귀는 그들의 우리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알긴 알아요. 자기가 우리를 범죄케 한 것을 인정해 솔직히 그러죠. 자기가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시여, 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정말 통하는 심령과 회개를 내가 안다고 제시하시면서 이 영혼은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입장이겠어요. 예? 이게 성소 정결이요. 이것이 재림교인들이 믿으면서 경험에 대한 내일의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요. 대장투 485페이지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에는 그 악을 추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같은 책 48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주의가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거기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탄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탄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이 몸차림과 방종에 희생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간계를 고안하였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성소에 초점을 맞춰서 성소 정교사업을 하지 못하게 마귀가 고안한 간계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안한 간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 마귀는 뭘 안다고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마지막 진리, 예, 하늘의 지성소의 봉사사업, 성소 정결사업,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마귀의 성공술, 이 성공술 그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백성들을 그 집중된 진리에서 떠나서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데 시간과 정력을 다 소모하도록 마귀가 간계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책 대쟁투 489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물론 긴 얼굴을 하고 항상 찝찝부리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죠. 우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회개하는 정신의 향기가 주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때 말이죠. 사람들이 방주에 왜 안 들어갔을까요? 노아 식구들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처럼 읽어보면 그 당시에 노아 식구들 말고도 노아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심판을 베푸시고 홍수가 올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룹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망신당할까 봐. 부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남편이 막고 남편이 들어가려면 부인이 막았습니다. 왜? 여보, 조금만 더 참읍시다. 왜? 마지막에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정말 더 분명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왜? 지금 들어갔다가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 앉아있을 때 그 코끼리와 짐승들의 냄새 때문에도 어렵겠지만은, 예? 그러나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정말 정리하고 내가 시골에 가서 마지막 환난에서 준비하다가 만약에 내가 자는 동안 예수께서 안 오시고 일요일 시험령이 생기지 않으면 그때 내 망신을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 망한 건 아닌가? 자녀 교육도 망했고 내 재산도 망했고 다 망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120년 동안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세요. 불평하셔야 돼요. 불평할 수 있으면. 그러나 120년 그렇게 한 다음에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120년 동안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말씀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서 저 앞에 불평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눈에 분명한 증거를 보고 하지 말고 성경 진리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예내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거밖엔 우리가 증거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고 눈에 무엇이 보이고 이것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왜 우리가 저렇게 살고 왜 우리가 저것을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그것은 예언의 신과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분부했기 때문에. 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방주를 안 지어도 주님의 능력을 구원할 텐데 주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생애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우리의 순종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내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힘이 늦은 것은 은혜 문이 일주일 전에 닫혔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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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쟁투책 490페이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로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 의식과 제사들 재물보다 더 중요한 재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매일 드리는 재물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이 여기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내가 주 앞에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사가 아닌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죄되고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상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멸시치 못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우리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가지고 매일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주님께서 우리를 내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씻는 경험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소 정결은 믿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지, 어디 계신지, 하늘에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지성소가 뭐며 성소가 뭐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지성소의 정결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의 선물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의 고귀함을 감사하며 읽고 명상하며 주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에녹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을 가진 자들,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왕의 아들 되길 거절하고 노예들과 함께 같이 걷기로 결정한 그 믿음의 모세 같은, 그래 지금 하늘에 하늘 가나안에 가 있는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의 지성소의 정결 사업에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매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또 이렇게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린 주 앞에 설 때 주 앞에 열납받기 힘든 죄인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죄되고 악하여서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 서기에 참으로 못마땅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죄악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저희를 죄의 힘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책을 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죄를 기억하여 열거하며 자기 것이라고 주장치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치오니 주여, 저희를 용납하셔서 주의 것으로 매일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에 묻히셔서 우리 양심의 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결 만들고 우리의 초점을 흘리게 만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재림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잠들고 완악한 많은 자들을 깨워주시며 이 시대 현대 우리가 어떤 기별을 믿는 것인지 눈을 또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및 예배 설교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